성경은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그리고 명예스러운 별명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우선 모세에게 별명이 주어집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이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집에 3년 가까이 모셨던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에다가 한 단어를 덧붙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큰일 났네. 크게 누구? 다윗. 네. 알고도 그랬죠.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거죠.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놀라운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요 승계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반말을 들어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 네. 기분 나쁘지 않죠, 그거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사람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 하나 내기 위한 명예의 사람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애국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자선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의 기술의 발달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드리는 과학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지식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이보다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열조들의 발자취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다오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겨봐야 그 업적 별게 아니에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무엇이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됨. 오늘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일까요? 다섯 가지가 나와요. 다섯 가지. 세 가지가 아니에요. 다섯 가지입니다. 네. 근데 다섯 가지라고 해서 길지 않아요. 시간은 똑같이 끝날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왼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오른손으로 첫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자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자질. 따라서 하세요. 피할 것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피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피할 것이. 본문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 9절 10절에서 언급한 재물에 대한 탐심. 또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욕망, 이것들을 피하라. 이 모든 욕망의 본질은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려면 재물에 대한 탐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자족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피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할 것,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됨 다섯 가지 자질.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다 같이 따를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피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둘째, 따를 것이 있습니다. 따를 것,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짝으로 나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따르라, 따르라. 아, 이것은 이 여섯 가지는 성령의 열매와 매우 유사하죠. 우선 의와 경건, 의가 사람들을 향한 공정한 판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의라면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것. 사람들에게 공정한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와 경건을 추구하고 또 믿음과 사랑,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자질. 또 사랑은 이웃들을 향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도 수평적인 것, 그리고 수직적인 것. 자, 수평적으로 이웃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덕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 자, 인내라는 것은 언제나 환경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잘 참는 거. 그게 인내예요. 온유는 어려운 사람. 환경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려워요. 인간들이. 그렇죠? 그 인간들이 잘 참는 게 바로 온유예요. 자, 인내하고 온유하고 여섯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품성. 네. 여섯 가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됨 첫째는 뭐예요? 피할 것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탐심, 이거 피해야 돼요. 그러나 둘째는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 뭐예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다 같이 세 번째 손가락 잡고 싸우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싸우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피할 것이 있습니다. 따를 것이 있습니다. 싸우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가지 두 가지 명령사가 나와요. 명령사 싸우라, 취하라. 싸워서 취하라 이 말. 싸워서 취하라.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악한 싸움 싸우면 안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자, 유다서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란 책 있죠, 신약에. 유다서 3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단번에 완성되진 않아요.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사람됨은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취할 것이 있어요.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근데 이것은 영생을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은 믿을 때 이미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라는 단어는 우선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도 여기서는 히라보에 조에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 같이 조에. 네, 이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바이오로지컬한 라이프가 아닙니다. 이 조에라는 것은 스피리추얼 라이프예요.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취하라는 단어가 성경학자 존 스토트는 히라보의 에필람바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에필람바노마이 이 단어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다. 이것은 끌어안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요. 근데 영생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영생을 즐거워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나타나야 돼 이제. 우리가 영생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싸워서 취할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세 가지 했죠.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 피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 따를 것이 있습니다. 셋째, 싸우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지킬 것이 있습니다. 지킬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바울은 보다 통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특별히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경계하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단순한 구원의 도리, 이 진리를 잘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나중에 2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울이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에서 벗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비극.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21절이 그것을 경고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다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란 말이죠.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볼 텐데 디모데 후서의 거의 마지막 장 4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어느 날 자기가 살아왔던 일생을 돌아보며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그 믿음을 한평생 신실하게 지킬 것을 기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지적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본문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송영과 같은 찬미를, 찬양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찬양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초월자, 이 절대자, 그리고 다시 오실 분,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다는 놀라운 약속. 자,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서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번에 주신 복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던 바울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적 이슈였던 소위 물질주의에 대한 권면을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최고의 문제도 물질주의죠. 만머니즘. 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에도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는 새로운 로마, 뉴 로마, 네오 로마라고 불리워져서 로마의 유행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물질주의가. 네. 에베소의 크리스천들도 이런 물질 문명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터키에 에베소에 가보면 사실 얼마 안 있으면 가려고 그러는데 신청하신 분 있나요 여기? 에베소에 딱 그 유적지에 들어가면요. 그냥 이렇게 돼요. 놀라운 도시가 펼쳐져요. 옛날 에베소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한눈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무려 3만 명 들어가는 예술의 전당이 있어요. 3만 명 들어가는. 몇 명? 그 말은 무슨냐면 로마의 띠어로 극장이라는 것은 그 인구의 10분의 1을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얼마 되었다? 3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30만. 네. 거대한 극장이 있어요. 거대한 스테디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별 수 없이 로마 문명의 로마의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부를 외면하라, 물질을 무시하라 이렇게 또 가르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울은 물질도 잘 선한 사업을 통해 획득해서 선하게 이것을 잘 사용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의 적극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해봐 이렇게 해도 또 잊어버릴 텐데 그래도 제가 하라 그럴 때 제대로 좀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피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 따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싸워서 취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킬 것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눌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나눌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나눠야 돼요. 마지막에 잘 나눠야 합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성경의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부라는 것은 인간에게 탐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물질을 외면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훨씬 더 성경은 현실적이에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오히려 선한 목적을 가슴에 두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거든 그것으로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적극적인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나라가 잘 살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진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기가 막히게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 보셨어요?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이런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려면 그 앞서서 말한 1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의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두며. 아멘. 여기서 재물의 정체를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것이 재물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재물은 가져가지도 못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거기다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재물이 목표가 되고 재물이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소망은 누구한테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후히 쓰시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19절에서 바로 이런 나눔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임을 가르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영원을 향한 투자. 천국을 향한 투자가 나눔이에요. 나눔의 삶.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는 이 나눔을 가리켜서 여기 바울은 여기서 장래에 영원하고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러셨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그러면 하늘나라 은행에 쌓아두라 이 말이야. 천국 기업은행. 그런 은행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기업은행에다 쌓아두라 이 말이야. 하늘은행에 쌓아두라. 하늘은행에 어떻게 쌓아둬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요. 헌금하고 나누고. 헌금과 나눔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 어차피 다 없어져요.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돼. 버리고 가야 돼. 나 거기에 쌓아두면 그것으로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영원한 기쁨. 네. 종종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 유리상자 가수 이세준 알아요? 네. 그분이 부른 노래를 보니까 나눔의 미학이라는 노래가 있어. 나눔의 미학. 들어봤어요? 나눔의 미학. 가사가 기가 막혀요. 이렇게 시작돼요.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는 나눔의 비밀을 아는 그대여. 이렇게 시작하더라. 네. 슬기로운 비결을, 신비로운 기적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가진 게 많아서도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아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대여.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눌 마음이 있어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시냇물처럼 예쁘게 흘러가는 것. 사랑이라는 시냇물처럼 예쁘게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것. 사랑은 흘러가야 사랑해요. 나눌 때 우리의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누면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번 구정에도 그냥 식구들만 앉아서 처잡수시려고 하지 말고 많이 나눠요. 많이 나눠. 오늘도 나가다 보면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많이 나눠요. 자, 옆에 분들에게 나누면서 합시다. 다시 신의 물처럼 흘러가면서 합시다. 그렇습니다. 나눔은 사랑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세요. 디모데야! 왜 이름을 부를까요? 디모데야! 디모데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티만, 테오스. 티만이란 말은 경외, 경외한다, 경외. 테오스는 하나님. 그래서 본래 티모테오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디모데요! 네 이름은 하나님 경외가 아니더냐. 이름처럼 살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거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마지막 끝절에 내게 부탁한 것을 제발 지키고 살라고 말합니다. 네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그 마지막 축복으로 마무리 지고 있어요. 자, 이번 아름다운 구정 명절에 내가 어떻게 작년보다 더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식구들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자,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이 끝날 때 다음 주일 오실 때까지는 계속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다녀요. 자, 다 같이 첫 번째 손가락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피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재물의 욕심. 그 다음에 따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네. 그 다음에 따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싸우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싸우고 취할 것. 선한 싸움 싸워서 영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킬 것이 있습니다.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거 뭐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예. 나누며 살아야 돼. 나누며. 예. 자, 옆에 있는 사람, 애기 손가락 잡고 서로 이렇게 걸고, 나누면서 합시다. 한번 해봐요. 예. 나누면서 합시다. 나누면서 합시다. 아멘? 예.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대답을 못거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명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인생, 시간이 흘러 또다시 구정을 맞이하고 식구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냥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성숙한 모습, 주여 저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구정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 지나간 세월, 살아야 할 세월을 함께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의 성숙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